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한방신경정신과를 공부하신 한의학 박사 김명근 선생님 그리고 강아란 지식 소유자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저희가 도덕은 욕망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욕망의 안내자 논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부 함께하면서 논어가 사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재밌고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최 사장님은?
재밌고 쉬우셨다고요?
네, 아니, 왜요? 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논어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어떤 뭐 도덕이 본능이다. 뭔가 또 음악도 거기에 맞게 또 본능적으로라는 음악도 나갔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저 실제로 논어 보면은 네. 원래 주석서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 내용, 그러니까 뭐 어떤 인도 철학처럼 뭐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되게 현세적이긴 하지만 논어 자체가 그래도 읽으면 잘 안 읽히거든요. 너무 고어로 써 있고 해서.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책 속에서 보면 사실 다 한자여서 공자님 말씀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신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책 쓰시면서 사람들이 논어를 좀 더 편하게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단어 선택이나 뭐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저 독자는 책을 돈 내고 사보는 사람들인데 머리에 쥐나게 만드는.
그렇죠.
조금 농담스럽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야,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말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이야기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꾸준히 했죠. 이 논리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현실에서는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공자님과 제자들에 대화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양을 하나 바칠까 말까, 뭐 세금은 얼마를 거둡니까, 뭐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서 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인의라는 주제로 들어갔다. 그럼 거꾸로 인의라는 주제에서 쭉쭉쭉쭉 나와서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뭐 바둑에 대한 얘기, 축구에 대한 얘기, 육아에 대한 얘기로 나올 네. 수가 있어서 양방소통이 될 수 있는 지식이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는 없다 그러면 배울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쓰던 말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후대의 주석은 정말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것들만 참조를 하고 말이 형이상학적으로 가는 건 별로 좀 크게 신경을 안 쓰면서 갔죠.
네. 아니, 사실 공자님 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와는 다른 사람. 너무 저희가 할 수 없는 인, 의, 막 이런 예,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 약간은 좀 친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공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제 공장님의 삶은 조금 불호했다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낯선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네.
간단한 프로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공부자 선생님께서는 실제 이름은 구예요.
구.
그래서 공구. 근데 어렸을 때는 중리라고 불렀습니다. 중리 공구였던 거죠.
중리.
근데 실제로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창고지기도 하고 가축 네. 사육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를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공부를 뭐 그다지 잘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주나라의 관제, 그러니까 공자가 있기 전에 주나라라는
네.
그러니까 공자가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의 관제나 아니면 예절,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품고서 과거의 주나라 같은 어떤 질서를 회복하고자 많은 세계를 떠돌면서 정치인으로서 뜻을 펼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백수였죠, 뭐.
네.
그렇게 세상을 떠돌면서 자신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다녔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년에 고향 노나라로 돌아와서
네.
제자를 가르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3세 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공자님의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삶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도덕에 관련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그분의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당연히 그랬겠죠.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죠. 그래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꼬이면 근본 원리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왜곡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공자님은 이제 생각이 깊어진 앞에 길로 가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논어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공자님은 이상한 거, 극단적인 거, 뭐 천명 들먹이는 거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어에서 인이 가장 강조되고 있지만,
네,
공자님은 인에 대한 얘기도 별로 많이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이 논어에 나옵니다.
근데 왜 인이 강조됐을까요?
각자 제자들이 그러니까 듣기에 굉장히 그게 감명 있게 들었기 때문에 제자마다 인에 대한 걸 한마디로 들은 걸 다 기록을 했으니까 논에 많이 나오지만, 그냥 살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다가 끝에서 뭐 그런 게 인이랑 관련이 있어라고 살짝 언급을 하신 정도지,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인입니다 하고 강의라는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다 네, 다르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지 않는 면이 있죠.
또 사람에 따라 왜 말씀하셨듯이, 최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의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알맞게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드네요. 네. 이 공자님처럼 사실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보편성, 이런 점들이 이 논어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원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욕망의 안내자로서 논어를 만나볼게요. 음악은요, G.O.D의 보통날입니다. 네, G.O.D의 보통날 들으셨습니다. 평범한 이런 인생의 삶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인과 예와 의를 말씀하셨다는 공자님의 말씀처럼 노래도 보통날이 나오네요. 네. 이기적인 논어 읽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또 다른 한 축이 소유, 경쟁, 비교와 같은 그런 욕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누구나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좋은 아파트에서도 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예쁘게 꾸미고도 싶고, 예쁜 옷도 사고 싶고 막 이런데, 두 분은 아니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아닌데요.
저도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진 것을 지키려는 본능이 못 가진 걸 지키려는 본능보다 강하다.
아, 그 얘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려고 한번 2km쯤 뛰게 한다.
네.
네, 제가 3,000원 줄 테니까 뛰어. 뛰고 들어오면 3,000원 줄게 하는 거 하고.
네.
3,000원 먼저 주고, 자, 이제 3,000원 받았으니까 2km 뛰자. 너 2km 뛰다 포기하면 3,000원 들어 반납해야 돼. 라는 경우하고, 두 가지 중에 보면, 먼저 돈을 주고 뛰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아이들의 호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게 100이다.
네.
그럼 100을 안 가진 사람은 죽었겠죠.
네.
그럼 내가 지금 100을 갖고 있는데 이게 70, 80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100에서 120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훨씬 유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가진 걸 지키려는 쪽에 조금은 더 치우치도록 아예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보통 한 3대 1에서 5대 1 정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보다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네가 가진 것을 안 뺏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에서, 안 뺏기기 위한 노력일 때가 한 3배나 5배 정도의 노력을 더 기울인다. 심리실험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네, 이것도 사실 가진 게 있을 때 얘기죠.
근데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욕망하고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강력하게 반발하고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내가 가진 것들을 안 뺏기려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책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읽으면서는.
예.
재밌네요. 사실 저희가 가진 것 얘기하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선배들은 돈을 좀 병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이 공자는 오히려 돈을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부유함 자체를 적대시하는 말은 논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특히 백성들에 대해서는 먼저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또 사람이 부유함을 바라는 건 본능이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유함이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채찍 드는 일이라도 하겠다. 그 채찍 드는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높은 양반 나들이 할 때 채찍 들고 물렀거라 물렀거라 하는 그겁니다. 아주 천한 일이죠.
네.
근데 그거라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재밌는 게 그런데 부유함이 억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채찍 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책 읽고 강의하는 일, 제자 기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함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부자라는 것이 열심히 살고 도리에 맞춰 살다 보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있다. 거고
네.
이런 거지 부자가 되는 걸 자체로 되는 것 자체만을 목표로 해서 아둥바둥 살아봐야 그건 잃는 게 더 많다. 이 그런 입장인 거지 부유함 자체에 대한 적대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제 너무 과하게 소유하려는 그 욕구나 집착이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부의 집적이나 축적 같은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부나 자본이 집적이 돼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나 사회적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진보, 기술 같은 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노동시간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노동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구석기 시대 어떤 고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쓴 시간을 아주 짧게 본 사람은 주당 28시간 정도까지도 봅니다. 보통 30시간이나 35시간 그 이상으로 보는 고고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이 개발돼서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을 했듯이 사람이 뭘 가지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가진 게 많아지면 지킬 게 더 많아지죠. 점점. 그러면 어떤 순간에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키는 경비견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또 갖고 나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는 노력이 얼만큼인가. 그리고 이것을 갖는 것이 그 노력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네.
그걸 따져봐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는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자원, 노력. 그리고 이거를 다른 데다 쏟았을 때 나는 인생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네.
그걸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야죠.
사실 계속 지금 어떤 소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소유라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 욕심을 풀어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소유욕을 제어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적당한 선에서 내가 요만큼만 가져서 내 거 요만큼만 지켜야지. 사실 이게 얘기는 쉽지만 이렇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렵죠. 특히 어려운 것들이 현대사회가 경쟁을 너무 강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주변 사람과 경제에서 밀리는 상대적인 빈곤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둥바둥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이 조절이 돼야 사실은 소유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경쟁을 안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뭐 나 혼자서 경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이런 사회에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공자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책에서 이제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네.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좀 어떤 그 바둑과 관련된 예를 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검투사적인 경쟁이 아니라 그거 표현이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떤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경쟁으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현대사회에 정말로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은 수능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경쟁할 때 자신의 품위를 지키면서 경쟁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직면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벗어날 것이라고 나는 보는 게 악착같이 명문대 졸업장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된 시대가 오히려 넘어가 버렸거든요. 명문대 출신 백수가 굉장히 많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이거 이렇게 경쟁해서 이거 이겨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오히려 좀 할 수 있는 세상에 온 게 아닌가라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모든 것을 보장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데서 오히려 조금은 그런 이제 시각들이 바뀔 수 있는 어떤 터닝 전환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지요.
그래요. 좀 새로운 이야기이고 우리가 네. 사실 잘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멋지게 강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피부는 계속 마찰을 하면 변형이 생깁니다. 쉬운 말로 그걸 굳은살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누구나 굳은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굳은살이 생기고 안 하면 안 생기죠. 이런 경우는 굳은살을 만드는 유전자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처한 환경이 달라서 그 유전자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이기적 본능과 이타적 본능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서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학교 다닐 때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기적 본능과 이타적 본능이 함께 있는데 환경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작동한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동물들도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는 말을 했지만 뭐 물론 동물들은 심한 이기적인 행동도 많이 하죠. 이걸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인간의 이기성 이타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은 환경이 나빠지면 이기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먹이가 부족해서 골고루 나눠 먹다간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네.
그나마 강한 개체 위주로 살아남아서 조금이라도 후손을 전달을 해줘야 아예 멸종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먹이가 충분할 때는 최대한 약한 개체까지 보살피면서 나눠 먹어서 수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이런 게 이제 동물들이 뭐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고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본능이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종이잖아요. 환경이 불리해질수록 이기적이 되고 환경에 여유가 될수록 이타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감이 되세요? 주변을 보면
네.
정말 어려운데도 도덕적이고 남을 잘 돕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꽤 넉넉한 부자인데도 인색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는 악착같이 자기 몫을 챙기는 깍지 같은 사람이 더 여유 있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자 그러면 인간만 유독 이상하게 진화를 한 걸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네?
동물은 환경을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해석한 것에 따라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진짜 부족한 거고 인간은 진짜 부족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사주를 제법 본다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자의 사주를 갖고 태어난 부자 팔자를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네.
가난뱅이 사주를 갖고 났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드물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뭐야. 그러니까 이 부자 사주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뭐하는 거 한 푼도 없는데도 쓸 땐 써가면서 여유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뱅이 사실 갖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네. 돈은 엄청 많은데도 한 푼에 벌벌벌벌 떠면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더라는 거죠.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요즘 뇌과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뇌에서는 긍정 영역과 부정 영역에 반응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제 부정 영역의 부정적인 감정들, 공포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것을 편도체라고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원시뇌 속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겁이 많고 심하게 보수적이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 일이 다르게 되면 바로 움츠러들거나 아주 비판적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도체가 보통 사람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늘 적극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또 공감 능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전두엽이라는 곳이 머리 앞쪽에 있어서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연결하는 게 대상회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상회의 앞부분 즉 네. 머리에서 나오는 다른 신호를 전두엽 쪽으로 보내서 전두엽에서 한번 걸르게 만들려면 이 앞쪽이 잘 발달되어야겠죠. 네. 그 대상회의 앞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만 보면 논외에서 말하는 군자의 특성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공감 능력이 좋아서 어질고 호기심이 많아서 늘 생각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네. 자기주도적이고 작은 일에 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논외에서 말하는 군자입니다. 이거 다 합쳐보면 뇌과학에서 말하는 전두엽과 대상의 앞부분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자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굉장히 억제하고 욕망을 꾹꾹 눌러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닙니다. 논외에서는 군자는 늘 편안하고 호탕하며 소인은 늘 걱정을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군자는 그릇이 아니란 말도 나와요. 하나의 생각에 갇히거나 어떤 하나의 모습에 갇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군자에게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처럼 표현이 됩니다. 여유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말이 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야 하지만 같아야 한다고 하지만 화합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꽤 유명한 말이라서 원문들도 사람들이 많이 알죠.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그게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도체가 이상 발달을 해서 늘 불안한 사람은 남이 자기와 다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와 조금만 다른 사람을 봐도 막 비난을 하죠. 당연히 화합은 안 됩니다.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 사람과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 욕망의 스펙트럼이 달라서 조금 나랑 다르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쾌감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니까 오, 저 사람 저기 재밌겠구나. 재밌어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니까 화합이 되고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군자의 욕망의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네.
우리 보통 이제 같이 일어난 일은 한쪽이 원인이고 한쪽이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원인 결과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랑이 원인이 돼서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하고 있으니까 뭔가 편안하고 호흡이 잘 맞아서 자주 어울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어요.
뒤늦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네.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욕망의 조절과 도덕적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욕망을 잘 조절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조절이 가장 우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참선의 깊은 경지에 간 스님이 며칠 동안 깊은 선의 경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근육들 내다보면 처음에 이제 다리부터 저리죠. 그 다음에 졸리고 배가 고파집니다. 야, 이걸 참아야 스님의 경지에 도달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참아봐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면 별 수양도 쌓지 않은 사람에게서 비슷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PC방. PC방에 가보면
네.
게임 중독인 사람들이 하루를 맞아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24시간을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고수가 게임 중독자를 비슷하다고 보면 뭐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들으실 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같다는 건 욕망은 다른 욕망에서 조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고수 같은 경우에는 더 바람직하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삼라만상과 통하고 세상의 이치가 머리가 확 들어오는 경지에 대한 즐거움이 워낙 크니까 그걸로 욕망이 다스려지는 겁니다. 게임 중독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게임 세계에서 인정받겠다 뭐 좀 더 높은 레벨에 가보겠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욕망이 식욕이나 수면욕을 누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욕망의 조절이라는 것은
네.
욕망을 억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바람직하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오는 다른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쏟는 내가 정신적 에너지의 배분을 그쪽으로 조금 덜 쓰게 되니까 조금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떳떳함에 대한 욕망, 공감에 대한 욕망, 뭐 호기심 뭐 이런 것들 자꾸 키우다 보면 소유나 경쟁에 대한 욕망이 조금 줄어들죠. 그걸 억지로 눌러서 없애. 아, 그거 눌러서 없애면 사람 죽습니다. 네. 돈 안 벌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가 컴퓨터랑 좀 달라요.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 끼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바이러스를 먹으면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뇌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영향을 미치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뭐 호기심을 키우고 사람과 공감하려고 하면 전두엽이 발달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바뀌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공포를 느끼고 막 이건 지켜야 돼 하고 아등바등되고 있으면 전도체가 다 커집니다. 하드웨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긍정적으로 살고 꾸준히 호기심을 갖다면 서서히 전도엽이나 대상회가 서서히 발달되면서 내가 훨씬 더 인생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다 혹시 멀리까지 가게 되면 뭐 군자도 되는 거고 뭐 조금 가서 군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전보다 행복해졌으면 남는 장사를 한 거고 뭐 그런 것이죠.
아, 너무 재밌네요. 욕망은 욕망에서 조절된다.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군자의 욕망 조절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간의 욕망 조절과 어떤 도덕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은 일부러 억누르거나 억제하지 말고 다른 좋은 욕망들을 키우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얘기를 들으면서 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지 않고 어울리지만 편을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군자는 내면의 중심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욕망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최 사장님은 강연 가운데서 혹시 저처럼 좀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와닿긴 했었는데
네.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걱정도 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도덕을 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뇌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핑계댈 수 있냐면은 뇌의 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진화론적 측면에서 발생했던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게 된다면 도대체 도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는가? 동물한테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걔네들이 이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본능으로.
그렇죠. 본능에 따라서 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한테도 만약에 도덕의 발현이 진화론적 측면에서 본성에서 발현된 거라고 한다면 인간한테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도덕과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에 적절한 정도에서 합의를 봐서 법으로 책임을 묻는 거고요. 즉 법으로 책임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꼭 도덕적인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같이 가진 사람도 있고 법적 책임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없는 사람 착한 일을 하려다가 법을 어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경우 그 경우는 비도덕적이지만 사회가 그것은 굳이 막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문제면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지 도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뭔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착한 의도였는데 나쁘게 됐을 때 이런 거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다르게 판단되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뇌가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동물과 같이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본능은 있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스스로
예, 바꿔나갈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게 들렸습니다. 군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결국 공자가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군자처럼 행복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나. 예, 간단한 얘기로는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하려면 사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는 건 기본적인 욕망과 작동 원리는 다 같다. 아. 그래서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욕망 중에 내가 쏠리는 정도는 타고난 유전자에 따라서 성장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작동 원리는 알되 나의 특성도 알아서 그래서 내 안의 욕망들에 대해서 내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겠다는 적절한 선이 찾아지면 행복한 거고 그 선을 못 찾고 한두 가지 욕망으로 확 쏠려버리면 뭐 불행해지는 거겠죠. 그게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논의에 나오는 건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얘기고
네.
내가 어떻게 배분할 거는 내가 찾아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지금 도덕 그리고 욕망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책을 보면요 맨 마지막 장이 배움이에요. 그 논어의 첫 장부터 사실 보면은 배움이 가장 먼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도덕 얘기하시고 욕망 얘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움이라는 것을 넣은 이유가 있으세요?
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관문이 아까도 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속이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현상을 막아주는 그 가장 핵심이 배움이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배움을 배치한 거죠.
어떠세요, 최 사장님?
근데 그 아까 전에 중간에 강연 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구절이 사실 나오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제로 논어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논어 첫 번째 한 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학위에서 이제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그건 이제 순서상의 배열일 뿐이고
네.
실제로 공자께서도 먼저 뭘 먼저 해결하기를 기대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욕망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몰랐군요.
네.
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생의 낙을 느끼는 분이 공자. 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떤 욕망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책을 쓰신 거죠?
궁금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의 구조가 어떤 건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궁금한 것들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멋지네요.
아니 근데 저 또 그 얘기 되게 동감하거든요.
네.
왜 공부가 재미없고 힘드냐면은
네.
학생들은 되게 깊이 있는 걸 알고 싶거든요. 세계의 진실이나 진리나 무엇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미 머리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데 생각 외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 학생들의 직접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 대신 너무 쉽고 안 비해야 되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학생들이 너무 쉬워서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요. 제가 공부한 지식은 정말 지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또 최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배움과 연관 지어서 공자님이 말씀해 주신 배움의 참뜻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배움이라는 건 네. 머리의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에 관한 어떤 지식이 한 곳에 몰려 기억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과를 하나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사과라는 발음, 사과의 빨간색, 뭐 사과의 신맛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기억이 돼 있어서
네.
우리가 사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빨간색과 신맛과 뭐 사과라는 발음과 글자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간다는 것과
네.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 머리를 잘 쓸 수 있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과의 차이는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단편적으로 쪼개져 있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에요.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면 그게 이제 지혜로 작동을 되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한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주는 게 배움이고 그 배움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연결되고 활용이 되고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네트워크에 가세하게 만들어주는 게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건 자기가 궁금한 걸 배워야 자기 것이 됩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공부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단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죠.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렇게 욕망, 도덕, 배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니까 도덕은 굉장히 본능이지만 또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기질, 뭐 유전에 따라서 이기적이고 이런 이타적인 본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그냥 억제하지는 말고 더 좋은 욕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기의 욕망들을 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 사장님 어떠셨어요?
논어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리타분하고 네. 멀게만 좀 느꼈었는데 현대적인 어휘로 좀 바꿔서 네. 말씀해 주시니까 현대도 잘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이기적 논어 읽기 받아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책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논어 읽기라고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제이 레빗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네, 오늘은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논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영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세월을 살아남은 책들은 네. 이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죠. 특히 논어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대는
네.
이 나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짐 싸서 옆에 나라로 가도 되던 시절입니다. 지금 같은 중앙집권국가가 만들어지고 어떤 제도의 통제를 받고 하나의 도덕을 모든 국민들이 다 따라야 했던 그런 시절 이전에 쓰여진 내용들이고 그런 그 시절 이전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볼 때는
네.
중세나 근대의 책보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가장 욕망의 기본,
네.
도덕의 기본을 생각하기에 훨씬 더 좋은 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체계가 만들어지고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져서 강제로 만들어진 도덕이나 강제로 만들어진 사상들보다 훨씬 더 현대인에게 와닿을 수 있고 오히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책이 논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파악하고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우리의 본능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진짜 논어가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울림이 여전하다는 것. 이게 바로 고전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 많이 읽으세요?
아, 고전이요? 고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고전은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고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옛날에 쓰여진 것을 고전이라고 하진 않고 현대에도 고전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면 명작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탄생했던 현대에 쓰여졌던 네. 고전은 일반적으로 보편성으로서의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 2500년은 진화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우리의 진화는 언제 다 끝났냐면 신석기 때 이미 다 끝난 거고
네.
우리는 계속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화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자 때나 현대 때나. 그러다 보니까 공자가 쓰여졌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떤 도덕성이나 욕망이나 배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 이기적 논어 읽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고전을 바라보는 저의 태도도 좀 바뀌어야겠어요. 고전 옛날 책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최 사장님의 얘기도 들으니까 고전에 대한 또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네요. 사실 선생님은 논어와 함께 온 세월이 20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 꼬린말에 보면 나에게 논어는 힐링 캠프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이세요?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경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르는 생각도 했다가 다시 뭐 사소한 일에 마음을 크게 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그럴 때 새 책 찾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읽었던 책 다시 펼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했었어. 이제 그런 거 기억이 나죠. 그런 기억들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거죠. 예, 저 뭐 논어 말고도 이제 한 네 번, 다섯 번을 거듭 읽은, 여러 번,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여러 번 읽었던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으신 거예요?
소인야 존재냐 같은 책들은 제 인생의 고비마다에서 한 다섯 번 정도를 이렇게 줄쳐가면서 읽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몇 권 있습니다.
아니, 논어를 읽으면서 힐링이 돼.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러니까요. 전 도대체 논어를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앞으로 20년 정도 읽으면 될까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이 책 표지 보고 되게 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논어를 현대 심리학의 눈으로 봤다? 되게 참신하면서도 어떻게 봤을까? 뭐 이런 재미나게 이렇게 첫 장을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세요? 심리학의 렌즈로 본 논어 속 공자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후대의 주석가들이 본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욕망을 거부하고 누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각 욕망의 정체, 욕망을 조절하는 원리를 잘 아시는 분이다. 뭐 이런 거 앞에서 쭉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네. 엄청난 심리학의 대가고 엄청난 심리학의 고수죠. 게다가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논어에서 보면
네.
계속 난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난 그냥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뭔가를 억제하면서 결사적으로 이룬 것은 그걸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단한 거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지죠. 근데 공자님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 내 공감 능력이 발달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다 보니까 알게 된 거. 난 그거를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 말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겸손한 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분이 공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진짜 논어를 아주 재미나게 잘 해석해 주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논어와 사실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 사장님도
예.
논어와 관련된 책 한번 최 사장이 보는 논어?
좀 야하게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
정말요?
일단 팔려야 되니까
논어를
쓸 수 있을려나?
야하게 쓸 수 있을까요?
논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네.
지금 사람들이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 문제고 부부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어에서 너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참 논어의 아쉬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야하게 쓰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제자 또 다 남자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자님의 말씀 논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딱딱한 도덕 이야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리타분한 인의 예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자님도 도덕은 욕망으로 보셨고 본능으로 보셨고 또 욕망을 부정한 게 아니라 어떤 욕망들 간의 균형을 찾고자 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재미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기적 논어 읽기의 저자이신 김명근 선생님과 함께 저도 첫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너무 설레이고 흥분되고 또 내용도 재밌다 보니까 저도 제가 진행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막 반응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문학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인문학 콘서트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신 우리 김명근 선생님 그리고 넓은 지식 소유자 최 사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엔요. 평범한 사물을 통한 철학적 사유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을 책 사물의 철학 함동균 교수님 모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실시간으로 저희 소식도 받아보시고 또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 제이슨 무라즈의 Love for Child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